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신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기에 자기 자신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고 무할례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분명히 구약의 언약의 백성, 옛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것들은 다 쓸모가 없다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지켜야만 한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그 율법과 할례라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선고에 불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앞으로 계속 보시면 이러한 질문과 이것에 대한 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그런즉 만약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결국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온 게 뭐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절에는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옛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나온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2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나 많다는 겁니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참 범사의 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그 복과 자랑과 영광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도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또 그 말씀의 신실하심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된 우리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의 신실함 가운데 그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신실하게 33년 동안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기독교가 기독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뭐 종교다원주의가 돼서 신은 하나다. 종교도 다 하나다. 구원의 길도 하나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은 one of the way다. 이런 말 나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그러니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을 봐라. 다른 종교에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고 예배도 있고 복과 저주의 개념도 있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우리 기독교랑 하는 형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유사하지 않느냐. 왜? 종교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틀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결국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끼리 서로 흩어질 때에 창세 때부터 가지고 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그 성품대로 인간의 타락한 그 욕심대로 자기들의 그 신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이 욕구에 원하는 대로 그들의 종교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 그 안에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그들의 타락한 성품 안에서, 죄악됨 안에서 발전시켜 나간 것들이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끊임없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흔들어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뿌옇게 진리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교회의 말씀을 흔들고 관계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에 앞장서는 자들이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고 교회들인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인간의 믿음 없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믿부심 곧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4절에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마심할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물론 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은 로마서 3장 4절 말씀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아마 그 세트 의진으로 번역된 것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읽으세요.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질문, 인간의 믿음 없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죄악됨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겠느냐? 이 말씀 앞에 로마 3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진시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윗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이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짓된 자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과 7절에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가 증거되어졌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심판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내가 죄인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론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로마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 계속 이런 질문이 나고 이것을 답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답을 할 때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질 않아요. 말씀을 보면 설명을 하는데 그의 대답은 물론 그대 쭉 설명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딱 부러지게 그냥 선언하고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질문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구구절절히 설명해봐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아무리 이것저것 얘기한다 한들 그들이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아담이 그때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았다면 그리고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나 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의로운 자라 판결하시며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지막 날 죄인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죄인과는 죄와는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그날에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죄의 무리들과 그 모든 악의 색들을 심판하셔 불못에 던져버릴 때 여러분들은 그 옆에 서셔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을 불러주시되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 스스로가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렇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은 그 스스로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러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항의합니다. 나의 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는데 7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보여드려 또는 그러면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합리화합니다. 이거는 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죄인은 죄지은 자는 정죄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거짓되나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되나 우리는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거짓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참되고 진실된 삶으로 이루신 그 거룩함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참여시켜주시고 그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참된 사람, 진리의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돼서가 아니라 거짓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삶 안에 불러주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신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참되심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다 거짓되다는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목을 곧게 치켜 세우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의가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여기에 전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전제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는 미쁘고 진실되고 의로우사. 왜 여기 진실되고 의로우단 말씀 왜 나옵니까? 여기에 또 전제되는 것이 나오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하시고 그가 삶을 얻으신 모든 의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의 말씀 앞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참 하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는 거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다 거짓되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냐? 이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리고 복음에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느냐? 결국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내어버려진 믿지 않은 자들이 모든 지은 죄들 2장부터 2장에서 전체로 보여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모든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아니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이 너희 앞에 보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신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파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형편을 보니 뭐 그렇게 좋을 일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삶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평강이 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뻐하면서 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상은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신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참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전에 분명히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나타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나는 죄악되지만 나는 거짓되지만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